어느 날 다리가요. 다리가 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너처럼 뻔뻔한 놈 못 봤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뛰어다니니까 응? 그렇게 번 돈으로 너는 가만히 앉아서 혼자 입에다가 먹어 치우기만 하지 않냐고. 그렇게 막 이제 다리가 컴플레인을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럼 좋아. 나는 앞으로 먹지 않을 테니까 네 원대로 푹 쉬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이 그 말을 하고 난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다리가 생각해보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가 먹어야 내가 힘을 차려서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입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안 움직이니까 나도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밥을 먹을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서로 우리 잘 지내자.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가 열심히 달리고 입은 열심히 먹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나는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뭘 받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거는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고 내가 하는 거는 영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거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박고 뭐 벽 뭐 이런 거 되게 못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벽 뭐 저기 만든다 그랬을 때 제가 강장로님한테 제가 해볼게요 하고서는 벽에 구멍을 몇 개를 뚫었는지 몰라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대신 다른 건 또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거울을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잘생기고 잘났는데 내가 거울을 보면 아 이렇게 생긴 사람 없어.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보이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시각적인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도 헷갈릴 때가 많고요. 나중엔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만 쫓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투도 행동도 그리고 내가 입는 옷도 머리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맨하탄에 갔다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동양 애들이 이렇게 쭉 앞에 걸어가는데 뒤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요. 다 이 정도 긴 머리에 까만색 옷에 까만색 스타킹을 신고 쭉 걸어가는데 진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똑같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걔네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거나 또 다른 사람 것이 내 것보다 더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항상 제 자신을 정말 막 메가처치 하시는 목사님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 목회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 강단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40년을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집트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만 해도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굉장한 문명을 가진 나라였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죠.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40년을 가장 강대국의 가장 출중한 학문으로 40년을 배웠고요.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 보고 뭘 하라 그러시고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안 한다, 못한다, 말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도요. 여러분 40년 동안 가장 높은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진 않습니다. 평균 이상을 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은 구경하지 못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무리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썩었어도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의 삶을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 이제 못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할 수 있다, 이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모세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소원이 피아노를 잘 쳐보는 게 소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죽어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음악적으로는 하나도 손을 못 대게 하셨습니다. 저 혼자서 바이엘 다 뗐어요.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러니 오죽 잘 치겠습니까? 못 치죠. 당연히 못 치죠. 모든 건 제가 스스로 다 했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아이들 피아노 연습 안 하면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어요, 진짜로. 맨날 그 얘기예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아빠는 평생 배우고 싶어도 못 본 게 그건데, 가르쳐 준 데도 연습을 안 해? 너 죽을래? 맨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피아노 잘 치시면 저랑 비교하면 저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비교 대상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자기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하면 할수록 점점 비교할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좌절되겠죠. 열등감, 이게 사람을 아주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부르셨고 사랑하신다는 것,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걸 잊어먹었어요. 모세가 왕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나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거나 목동으로 불렀거나 왕자로 불렀거나 그거 상관없이 모세로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아마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불렀으면 네, 저 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신 하나님께 그 일을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춰서. 그거 이상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3장 4절입니다. 오늘 그 전장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르사대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 일로와 이게 아니었어요. 거기 있는 목동 이렇게 안 불렀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목동이든 왕자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네가 왕자라서 부른 게 아니라 네가 목동에서 양치길에서 정말 불쌍해서 부른 게 아니라 모세로 또 불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이티에 그 고아원에 이제 사역을 한 3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첫날 이러더라고요. 그냥 있는 영어 자기가 아는 영어 다 동원해가지고 My name is Gary, Gary 그러더라고요. Gary, Gary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알았다고. Gary, 반갑다고. 그러더니 한 3, 40분 있다 또 하더니 My name is Gary, Gar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자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Gary라고 Gary 안다고. 3일을 계속해서 할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저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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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게리 게리야. 오기만 하면 내가 너 게리 게리 게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네 이름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 게리 게리 게리라니까 너는. 그럼 또 내가 세 번 했다고 아니 아니 게리 게리가 아니라 게리래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두세 번씩 하루에도 그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제가 자기 이름을 저렇게 부르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이름만이라도 불러주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알기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저에게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게리야, 나도 내 이름을 나도 네 이름을 아는데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네 이름을 아신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네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절대 잊지 마라. 라는 말을 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외로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형편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상훈아, 상훈아 불러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음성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백화점 갔다가 저기 미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에스컬레이터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부모님 손 빼고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줄 몰라가지고 거기 계속 한 몇 시간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신고했는지 어머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무지무지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가 4살인가 5살 때로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를 때는 훈이라고 부릅니다. 훈아, 훈아 부르시는데 훈아 너 어디? 막 이러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뭐 딴 얘기 안 하시고 훈아 너 어디? 이러시는데 제가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 가서 미아가 돼본 애들만 기억하는 기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자녀로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까? 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그들을, 그 여러분의 모습대로 부르셨는데 왜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목적 가운데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똑같이 생겼다 그래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뭐 누구랑 누구랑 닮았다 그래도요, 그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도요, 다 다릅니다. 생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 그것을 가지고 뛰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열심히 거기서 충성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자 때 부르심 받았으면 아마 손 들고 앞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부른 시간이 40년 양지기로 썩은 후였습니다. 그에게는 온통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도 없고요. 나는 그냥 양지기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목적에 내가 충성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쁨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여러분 그냥 이 땅에 뚝 떨어뜨리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열심히 살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직접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내보내는데 선수가 나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저기 감독님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은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점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찬양팀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자애들 둘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1일차 집이라는 걸 해가지고 돈을 한 2천 얼마를 벌었어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악기를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첫 번째 제가 중고등부 맡아서 수영회 갈 때 다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셋업했습니다. 근데 셋업을 했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전사님, 전사님, 저거 해놓으면 뭐냐고, 뭐 하냐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아니지. 저걸 바라보면서 저 뒤에 있어 네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 수련회 갈 때는 그 악기들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고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제한된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눌려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 자기가 정말 애굽의 왕자 그 급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못 가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2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년을 양지교리 있었어도 40년을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동역자를 통해서 그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 시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랄까, 목적이랄까, 목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여러분이 어떤 것에 은사가 있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맡겨지면 나 못하는데, 이거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거 안 할 건데요, 이런 말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한다고 라고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불신앙의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역사를 책임지는 그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명감보다는 인기입니다. 유명한 겁니다. 돈입니다.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 인기, 유명세로 움직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신방을 막 다니고 계셨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인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청소부였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안녕하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막 물어보고 있는데, 뭐 제가 잘 지내는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길거리나 청소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 가운데 이 길만은 성도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중에서 가장 정말 정돈 잘 되고 깨끗한 길을 성도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은 그냥 청소나 하는 그런 청소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을 청소하는 깨끗하게 하는 귀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라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지 못하면,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막 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 길만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찬양팀에 있다면 나는 생명 걸고 찬양할 거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찬양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장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 사명 주셨다면 목숨 걸고 그 영적 노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무서운 인생이 됩니다. 사단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질 때도 있고 사람이 걸기적거릴 때도 있고 일이 바빠질 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 한국말 보니까 닭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닥치고 공격이라는 말이래요. 그게 그냥 무조건 공격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어도 이것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가시면 사단도 못 건드립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작으세요? 저녁 안 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랬죠. 두 번 하면 안 된다고 약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아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뭐라는 것,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무수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마귀는 장난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건 마귀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던져주는 그런 장난질입니다. 근데 한번 무섭게 사명 붙들고 나가면요, 던져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없고 사명의식도 없고 그냥 막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심심할 때만 하나씩 던집니다. 그러면 그거 맞고서는 딱 가슴 아프고요. 좌절감 들고요. 열등감 들고요. 비교의식 생기고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항상 비교되고 항상 열등감 있고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한 거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온전치 못한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속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사단이 심심하면 던져주는 그것에 띵띵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한번 불을 붙여보십시오. 그거 재밌는 인생 됩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 인생 됩니다. 어중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미칠 때는 확실하게 미쳐야 합니다. 전도하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하거나 특별히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제자 훈련을 시키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시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사역자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강대강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대강대강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단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날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무도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한 배운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사단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죠? 적당히 해서 적당히 얻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는 뭐라 그러죠 그거? 한국말 있잖아요. 뭐죠? 뭐야? 처세술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단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일로 완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은혜 없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서아프리카에서 그 선교사시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목사님이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이 목사님을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좀 넘게 사역하셨는데 어떻게 많이 그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네, 두 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듣고 있다가 아니 10년을 선교를 했는데 두 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쑥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곳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선교사님이 놀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곳에 왜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의 사역의 열매가 단 두 명밖에 없었다면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노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다 1학년 애들 앉아있거든요. 신학교 1학년 애들. 질문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생 단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약삭빠르게 막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고 막 계산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명은 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적어도 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본질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사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한 영혼.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대답은 네,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나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매일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불붙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사명에 불붙은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못해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 일 못해요?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저 말고 옆에 사람?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그 소명을 온전히 받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